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북 관계는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이 1천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본과 한국, 몽골에 이어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차관 전략대화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reliable, predictable, constructive way forward.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의 대화를 제안한 것은 언제입니까?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셔먼 부장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발언이 새로운 대화 제안이 다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대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요. 일단은 젠 산키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지난 4월 30일이었죠.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된 사실을 발표했고요. 이 무렵에 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화를 제안했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에 일부 언론 보도는 북한이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미국의 대화 제안을 아마도 실무자가 받아들였는지 그 접수를 했다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이후에 북한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어떤 확인된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블링컨 장관은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면서 북한의 답변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네.
또 6월 하순에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 복귀를 촉구했었습니다. 또 국무부 넷 프라이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은 외교에 열려있다고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북한과 접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 시도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화 제안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당국자들의 언론 발언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라는 이런 선언적인 그 말하자면 요청을 한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확인된 것은 대북정책 검토 종료 즈음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안을 했었다 물밑에서 이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요청을 한 것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이 비밀스러운 외교 접촉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전망하기 어려운데 북한이 그러면 미국의 제안에 답변을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그 언제 미국의 이 같은 그 대화제에 응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번 그 셔먼 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인데요. 네. 그동안 미국은 지난 6개월간 한 5번 정도의 직간접적인 대화제의 신호 이런 것을 이제 북한에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성김 대북특별대표 등이 조건 없는 대화 반응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 3번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지난 6월 17일이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그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22일 날이죠. 김여정 그 부부장이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 같은 제의를 좀 일축하는 비꼬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 그 리성권 북한 외무상이 우리는 그 접촉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담화를 냈습니다. 이번에 그 셔먼 부장관의 이 같은 언급 또 미국의 대화 제의는 그 동안에 나왔던 그 대북 그 대화 제의와는 좀 그 다소 좀 틀리다 이런 점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그 셔먼 부장관의 이번 언급이 그냥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신호 이런 것을 보낸 게 아니라 한국, 중국 이렇게 동북아 일대를 순방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셔먼 부장관이 얘기는 했지만 일종의 한국과 또는 일본과 이런 동맹국들의 그 같은 그 같은 흐름에서 이걸 대표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셔먼 부장관이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하고 국무부 대변인도 인도주의적 지원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혹시 그 한국, 중국,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인 지원 같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요. 언제 북한이 이것에 그 대답을 할지 또 호응해 올지 이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같은 발언 또 그동안의 그 셔먼 부장관의 움직임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커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뭐 혹시 뭐 들어볼 필요도 없다 뭐 그런 뭐 그렇게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방금 이제 최 기자가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이제 이번 셔먼 부장관의 일련의 동북아 방문 그리고 발언 등을 통해서 좀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발언 맥락을 보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사실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교류, 인적인 교류, 그러니까 만남 자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좀 더 부정적인 견해로는 북한은 그동안에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자 이제 우리는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그 구체적으로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지켜보겠다. 그러놓고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화 복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로서는 대내적인 요인 때문에 또는 미국과의 기대, 그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준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화에 대해서 가타부타도 미국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 셔먼 부장관은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건설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셔먼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신의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웬디 셔먼 부장관의 그 자신의 경험을 그 반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0년간 외교를 많이 해온 그런 사람인데요. 특히 저 북한 문제에도 관여를 많이 해왔습니다. 1999년부터 클링턴 행정부 시절이죠. 당시 그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았고요. 또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그 조명록 그 차수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그 만난 적이 있고요. 또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먼 부장관이 북한 문제에서 초보가 아니고 또 그야말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본 그런 그 외교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잘 쓰는 그 벼랑 끝 전술, 약속 파기, 돌발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아마 북한 핵 문제의 마지막 해결 기회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약속을 하고 서로 행동을 일방적인 그 약속 파기 이런 것도 해줘 안 된다. 또 하나는 전임 그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상당히 이제 그 대통령 자체가 돌방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은 미국도 하지 않을 테니 북한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그 건설적인 걸 해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이 결코 그 북한을 무슨 압살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굉장히 선의에 찬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큽니다. 근데 자 우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지 좀 큰 것만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북 정책 기본 방향이 보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 실체적인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이게 예.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완료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맥락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것이었고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나 완화가 핵심적인 관심사인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화에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로 이제 갖게 된 대북정책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일괄 타결은 아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르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가질 대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한 가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여기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한다. 그것이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것이든 아니면 무슨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종전선언이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미북 양측이 만나서 또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화도 전에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좀 더 구체적인 대화의 전략, 접근 방식 이런 걸 가지고 북한에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물밑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북한 또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 방식에서 전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샤먼 부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23일 현재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 시기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샤먼 부장관이 보낸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동북아를 이제 순방 중인데요. 웬디 샤먼 부장관이 그 서울 방문에 앞서서 21일 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일본 그 차관들과 그 상계국 그 차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그 북한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도쿄에서 그 셔먼 부장관은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그 미한일 상계국이 이렇게 그 결속을 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처럼 너무 그 미국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얘기예요. 이밖에도 뭐 공식 그 회의는 아닙니다만은 셔먼 부장관이 도쿄에서 북한에 의한 그 납북자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을 위로를 했는데요. 역시 그 일본의 가장 큰 그 북한 관련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납북자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셔먼 부장관도 가족들을 만나서 미국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행동, 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셔먼 부장관은 미한 외교 차관 전략 대화에 앞서서 22일이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자,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죠.
오늘 접견에서 정우영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지난 한미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확인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네, 최영삼 대변인 말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겠죠, 이 자리에서?
네, 물론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한국이 각급 수준에서 당국자들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핵심 그 토픽은 역시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할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관련해서 미북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미북 대화를 촉발할 수 있단 말이죠. 촉진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틀림없이 이제 한두 차례 만난 거나 대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심도 있게 많이 논의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북한이 현재 어떤 형태로든 대화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 이유에서든 아니면은 다른 이유에서든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떤 그 카드를 쓰느냐와 무관하게 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특 가장 크게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오히려 그 물리적인 여건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대화에 나올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선전 매체가 미한 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일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관계, 그러니까 한미 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가 나온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제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해야 북한이 그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요. 실제로 그 연합군사훈련 그 사례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이 그 연합군사훈련을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그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것에 50년간 무슨 훈련을 하면서 단한 번도 무슨 북한을 위협을 하거나 북한을 무슨 쳐들어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사실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지금 핵탄두를 뭐한 40개, 50개 정도 지금 갖고 있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커가는데 훈련을 미국과 한국이 중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미한연합훈련이 지금 저희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이고요. 또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게 계속 이것은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걸 받아들여서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동훈련이 없어지고요. 또 상륙훈련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놓고 일종의 워게임, 가상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저희가 그 연합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과거보다 상당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렇게 북한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벌써 7월 그 20일이 넘었는데요. 대개 그 훈련이 8월 그 중순 이때쯤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와서 그 한국과 미국이 이미 이것을 뭐 매년 해온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갑자기 중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들 그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 연합 군사훈련 이것에 대해서는 뭐 검토는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바로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대화 복귀가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물론 최현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별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오래된 훈련이고 침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국의 거듭된 입장이고요.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북한은 사실상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오랫동안 이 중단을 촉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도 쌍중단이 이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쌍중단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연합훈련 중단이 돼 있고요.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이것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지나치게 도발적이어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 하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한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중단은 분명히 미북 대화의 재개를 위한 좋은 진전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중단만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같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 완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더라도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진전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고요. 반면에 거꾸로 생각하면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행이 된다면 이 경우는 사실 거의 분명한 게는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별 이론이 없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이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삼아서 도발적인 어떤 행태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연합훈련 재개를 통해서 북한이 도발적인 어떤 대응으로 나선다면 사실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연말까지 대화는 물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셔먼 부장관이 2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 역시 큽니다. 자, 양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윤 기자 계속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미국과 그 중국의 입장 차는 매우 큽니다. 이것이 예. 미국과 북한의 그 과거에 입장 차가 컸던 것만큼 큰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실상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그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쌍중단과 쌍궤 병진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이 쌍중단과 관련해서 지금 그 연합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쌍중단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지 않고요. 또 쌍궤 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중단을 통해서 미북 양측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자 그 기본 틀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말하자면 두 축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쌍궤 병진인데 지금 평화협정은 지금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부분 협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평화협정의 경우는 비핵화에 말하자면 마지막 단계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정상화와 함께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세목에 있어서 중국은 가역조항,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가역조항을 통한 제재 일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때문에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2017년 이후에 북한이 이 두 가지를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황 변경의 경우에 그 제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동원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제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것은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협상의 시작 단계로서 제재를 제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데 지금 샤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뭐 이런 입장이 뭐 크게 달라지고 뭐 협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 보기 나름입니다. 그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그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통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그 세부 방법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에게도 이익이고 중국에게도 이익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틀림없이 그 양쪽이 다 그 같은 입장입니다.
예.
특히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보다도 더 절실할 수 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어쨌든 둘이 협력해야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 하는 것은 그 지금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미국의 입장이 되는 것이 그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자세히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과 중국이 얘기하는 그 대북 그 정책 같은 것에 상당한 그 일치점이 비슷합니다.
예.
단계적 점진적으로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도 일치점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이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재를 뭐 먼저 푸느냐 나중에 푸느냐 이런 문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낮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현재 미국 국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그런 지적은 충분히 그 납득이 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초미의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고요. 외교 안보를 보더라도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문제가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또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인권 문제, 중동 사태, 또 미얀마 사태, 또 이란과는 이미 지금 말하자면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경우에 지금 2017년 이후에 어쨌든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죠.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현상 유지를 지금 상당히 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일단 우선순위 과제로 일단 상당히 트러블이 있는 지역에 그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인데 그 현상 유지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서의 여러 가지 급박한 현안들에 매달리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을 보면 사실 북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이 천만 달러대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달인 5월에 비해서 이 양국의 교역량이 4배가량 늘어난 것인데요. 그러면 북중 교역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증거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 과거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요. 대개 북중 간의 그 월간 교역량이 대개 그 제재를 받는 한에 있어서도 대개 한 2천만 달러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거 상당히 그 이것이 줄기 시작해서 한때는 뭐 한 3-40만 달러밖에 안 가고 그렇긴 했는데요. 예. 올해 초에도 이런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돼서 그야말로 뭐 이거는 한 국가의 수출액이라고 그럴 정도 그 교역량이라고 그럴기가 창피할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그 교역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한 1천만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전보다 그러니까 뭐 지난 한 2월 3월보다는 상당히 한 달보다는 4배 정도 늘긴 했지만 과거 지난해나 재작년 사례보다는 아직도 한 절반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아직도 그 상당량의 그 수출이 그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전반적인 외환난, 물자난 또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서 미북 관계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거지 빨래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옷이 한 벌뿐인 거지가 이 한겨울에 빨래를 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다는 뜻인데요. 이 눈 결정이 여러 개 달라붙어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 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바람 쌩쌩 몰고 오는 가루눈보다 이 포근한 한방눈이 자주 내리는 이 겨울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오,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ll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Sitting by the fire's cozy glow, he don't care about the cold and the winds that b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oh-wee, goes the star. Why should he worry when he's nice and warm? His gal by his side and the lights turn 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I don't car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at fire is delightful.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lots of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way down low,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say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ll on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e.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웃음)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겨울이면 어디에서나 자주 들려오는 노래. 바깥 날씨는 끔찍하지만 여기는 참 아늑하군요.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계속 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사에 Let it snow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그런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인공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크루닝 창법의 대표 1인자로 여겨지는 미국 재즈 팝의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Let It Snow였습니다. 크루닝 창법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바로 영어 단어 크룬에서 나온 말인데요. 낮게 노래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크룬에서 비롯된 크루닝 창법입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창법, 이걸 바로 크루닝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이 크루닝 창법이 노래와 연주 사이에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를 바로 카푸치노 같은 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쓴맛이 강한 커피가 우유와 만나면서 부드러운 커피로 바뀐 것을 카푸치노라고 하는데요. 카푸치노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가득 풍기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1966년 히트곡 이 밤의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Strangers in the Night 한번 듣고 갈게요.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a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Something in your eyes was so inviting, something in your smile was so exciting. Something in my heart told me I must have you. Strangers in the night, two lonely people, we were strangers in the night, up to the moment when we said our first hello. Little did we know was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And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Do-dee-doo-be-doo.
시선을 교환하는 밤의 낯선이들, 그 밤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나눌 거야 라는 가사의 Strangers in the Night이었는데요. 역시 카푸치노 커피만큼 부드럽고 감미로운 크루닝 창법의 거장다운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데뷔한 재즈 가수 중에서는요, 자기 노래 한 곡 없이 기존의 재즈곡들을 주로 불렀던, 그렇게 무대에 섰던 가수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수백 곡을 오리지널 신곡, 새로운 노래로 발표했던 시나트라의 음악 기록은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Strangers in the Night보다 11년 앞서 발표한 우울함을 배운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Run in the Blues라는 곡,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5년에 발표한 신곡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The tables are empty, the dance floor's deserted. You play the same love song. It's the tenth time you've heard it. That's the beginning. Just one of the clues. You've had your first lesson in learning the blues. The cigarettes you light, one after another, won't help you forget her and the way that you love her. You're only burning a torch you can't lose, but you're on the right track for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e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 walk that floor and wear out your shoes.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os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at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ll walk the floor and you'll wear out your shoes.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ose blues.
빈 테이블과 아무도 없는 춤의 무대, 같은 노래를 열 번째 반복해 듣고 있다면 당신은 우울함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라는 가사의 Learning the Blues,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인공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기 13년 전인 1942년 신인 가수로 데뷔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1942년이 마무리되던 12월 31일 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파라마운트라는 극장에서는요. 이 폭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무대를 관람하던 관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어요. 무대에 서 있는 작고 여윈 몸집의 사나이가 한 구절씩 노래할 때마다 객석을 메운 수천 명의 팬들은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날뛰고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때 꽉 채운 수천 명의 팬들은 거의 전부가 사춘기 소녀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신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최초 대극장 공연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인 때부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신인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데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봐 질투하는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Hey Jealous Lovers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Maybe you're accusing me of what you do in yourself,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Hey, jealous lover, you're acting so strange. Hey, jealous lover, love is making you change. Hey, jealous lover, how wrong can you be? I'm yours ever faithful. Just be faithful to me. Cheated lots of times, but just couldn't do. I was much too busy, baby, being faithful to you.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make a fuss. Make a fuss입니다.
'Let's find out when you can use the expression make a fuss.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야, 부엌에 무슨 일 있니? 큰 소동이 난 것 같아.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over a minor thing to Eric.
Henry가 Eric한테 별거 아닌 걸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What exactly happened?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이 에릭이 헨리 전화 충전기를 오늘 아침에 무심코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투덜대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아유, 뭐 그 정도 갖고 그리 야단이냐? 라고 했죠. 네, 그럼 오늘의 표현 make a fuss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Today's phrase is make, M-A-K-E, make a fuss. F-U-S-S, fuss, make a fuss. The word fuss means a useless activity or commotion. So when you make a fuss over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make an unnecessary and excessive display or commotion. So this expression, make a fuss,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cry, complain, or throw a tantrum. In addition, it means to argue over someone or something, or to treat someone with excessive attention. To make a fuss는 불필요하게 소란을 피우다, 크게 떠들어대다, 또는 투덜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Helen hates to make a fuss 라고 하면 헬렌은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n't make such a fuss over that minor issue 라고 하면 사소한 일 갖고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make a fuss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Let's review. Make a fuss means to make an unnecessary display or commotion. Make a fuss. Make a fuss.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I hope you can join me again next time. Bye-bye.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